시편 73편 10절부터 25절까지 앞서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삽이라는 찬양대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도 느끼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평 넘어가기. 말하자면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디 있냐면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전환되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지평 넘어가기라는 말은 나의 생각 지평 넘어가기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 성육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 묵상에 대한 요소를 설교 말씀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배경과 태도에 대해서는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삶의 전환 또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내 생각이 달라져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2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안 하더라도 나 정도 생각 수준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건전성 또 범위 이 정도라면 별 문제 없고 그리고 사는데 지장 느끼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라고 절실하게 믿는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지?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소 우리 삶에 감추어져 있고 또 가리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에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경계선이 모호한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에 나오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히틀러가 이제 독재하고 또 자기의 세력을 막 넓혀서 무력으로 이제 점령하고 할 때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집행했던, 주관하고 집행했던 아주 주범입니다. 이 사람은 학살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체들을 막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짓들을 아주 너무나 당연하다는 짓이 한 사람입니다. 그 나치가 점령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폴란드에 있는 집단 수용소로 이송을 하는데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랑한다라는 거죠. 나는 5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이곳으로 이송한 책임자다. 이렇게 뻔뻔스럽죠. 근데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어느 한 시골에 가명을 가지고 숨어서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경찰에게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후송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예루살렘의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달 가는 것이었고 60년도, 61년도, 62년도의 얘기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정도 전 얘기가 됩니다. 이런 재판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보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나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서치하면은 금방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한 그 비극,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는 그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의 학살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학살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치의 죄를, 그러니까 즉 아이히만의 죄목을 다 들춰내서 전 세계에 폭로하고자 치밀하게 아주 그 온 세상의 미디어들의 관심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니까 이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피고석에 앉은 채로 그야말로 길고 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그 죄목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들이 다 들춰집니다. 뭐 아기를 죽였던 거, 또 뭐 어떻게 했던 거, 뭐 비참하게 뭐 부녀를 살해했던 거,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죄목으로 들춰지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아이히만의 표정에 미간 하나 찌푸려지는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물이나 뭐 회개나 아니면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필시 정말 특별한 악의 화신이다. 저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살았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천박해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어떤 심한 상처 때문에 성격 이상자가 되어서?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그 유대의 혐오자들이 있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정부까지 데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였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만행을, 엄청난 양의 강도의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이냐? 한나 아렌트는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의 평범성이다. 영어로는 banality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 잘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banality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만의 지은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또 우리가 그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 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도 저자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저자와 똑같은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뭐 졸도한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평범성,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렌트가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악의 평범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사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무사유에서 오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아이만은 당신은 어쩌자고 그렇게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이 당신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나는 내가 한 일은 법 앞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는 명령받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 체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했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 되묻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사고의 결핍.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인간됨의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참 생각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가 피폐해지고 또 건강도 약화되고 질병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이 아니죠. 깊숙한 이 사유의 게으름, 이 게으름을 아렌트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 게으름이 인간에게서 악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발생시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만이 지은 악의 종류와 양과 뭐 강도에는 못 미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예는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깃털모자 쓰고 있으면 나도 깃털모자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생깁니다. 깃털모자 쓰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패션이다, 이게 트렌드다, 그것이 무슨 뭐 의류에 관한 거건 드라마에 관한 거건 그것이 무슨 뭐 정치의 흐름에 관한 거건 어떤 경제의 성향에 관한 거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연구들이 다 그쪽으로 쭉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경향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엄격한 의미로 진정한 사유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직업 면접을 준비하는 그 준비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서베이를 했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준비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84%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디모데에서는 이 얘기 했는데요. 84%가 다 똑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면접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상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옷 중요해요. 이런 겁니다. 84%면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면접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 면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맹신하는 거죠. 그런 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익숙해진 것, 하나님 없이 다 익숙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죄성의 탄력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진정으로 본질적인 어떤 복음의 생명의 세계를 마주치고 만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고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전환, 생각의 도약입니다. 그 상황 또는 그 체제 또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렇게 해야 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우리가 모든 어떤 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흐뭇한 그러한 느낌과 그리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은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고가 결핍된 채로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수 믿고 나서의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전환과 그 전환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고민 많이 하고 지금 되어가는 것에 그냥 또 반대되는 어떤 거 없나 그리고 끄집어내서 또 반대되는 또 생각하고 또 그것도 얘기하고 또 불필요한 경우의 수까지 다 끌어들여서 피곤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말인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만 무성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렌트의 지적을 생각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의 삶의 지평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또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은 이제 다윗 왕 때 찬양하는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졌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그 손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알 수 있어? 하는 그럼 말하자면 자기 실속을 부당하게 챙기고 그리고 떵떵거리는 악인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아삽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분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오래 가니까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급기야는 이들의 이런 형통을 모순되게도 질투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굉장히 내적 갈등을 많이 느낀 거죠. 자기의 모순도 바라보게 되고요. 자 이러면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13절을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헛된 것이라는 말인가?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주님은 온종일 괴롭히신 것이고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신 거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삽의 이 정신의 그 상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악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만일 말했더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귀한 모임으로부터 내가 왕따 당했었겠지? 하면서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쪽에는 있고 싶고 현실을 보면 모두 다 악을 저지르니까 자신도 망발에 대한 충동까지도 고백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모순적이고 너무나도 쓸모없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많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삽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에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설교의 맥락에 따라서 저는 사고의 결핍 상태다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생각은 생각의 전환은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불합당하고 모순되고 그리고 질투나고 나도 막 해버려? 어떤 이런 혼동의 상태인 것이지. 그러면서 뭐 식욕은 떨어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잠은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 것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유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거의 남들 관찰하고 남 걱정하고 또 남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혼동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결단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정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자기의 이 내적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심한 고통이 되더라는 것이죠. 괴롭기가 그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풀릴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괴로운 것이죠. 괴롭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이 놀랍게도 나의 진정한 사유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는 맞지 않아요. 생소하고 이질적이고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기분 나쁘고 다 그냥 힘만 된다면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큰 괴로움의 상태에서 자기가 그 괴로움을 흡수하고 직면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우리의 새로운 사고의 회복과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급기야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은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에도 한번 설교하다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언제 해결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 성소라는 뭐죠? 성소는 뭐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에야.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와 만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죠? 창조주이신 예수님,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다.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뭐 아무런 어떤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나의 어떠한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의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아삽과 같은 자신의 이런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분명히 나의 외부로부터 보여지고 또 전달되는 하나님의 세계에 구체적인 내용은 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을 펴실 때에만 그 말씀의 세계가 어떠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의 세계, 나의 삶의 세계는 이런 말씀의 세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비춰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나는 기도 많이 해요, 이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펼쳐놓고 보시는 거, 아는 말씀이라도 한번 확인하는 거, 그리고 다시 곱씹는 거,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뒷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혼동되기 쉬운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고 깨달은 것 아니고요, 듣고 깨달은 것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이 내게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직도 형통하는 그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아, 그런 삶은 너무나도 무용한 삶이로구나, 아, 이거는 패망할 삶이로구나, 그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의 그 추후에 일어나는 그 발생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미끄럼판에 넘어지듯이 다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확인한 것입니다, 아삽이. 그러니까 이 아삽에게 있어서는 악인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 관찰하고선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의 내면의 세계와 사유의 세계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의 종말은 이렇구나를 딱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아삽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심한 고통을 대가로 해서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단순히 알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비하가 되고 상황은 불합리하고 마음은 질투와 혼동의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는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상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어떤 새로운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새로운 상태를 처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참 피곤하다, 참 기운이 없다, 저도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라서 참 좀 죄송스러운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우리가 정말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할 만큼 그렇게 중노동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중노동하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이상하고도 정말 신기한 것은 아침부터 피곤하다라는 거죠. 아, 제 얘기인가요, 지금? 아유, 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피곤한 겁니까, 도대체? 내 생각이 피곤하고 내 뇌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피로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피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평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그래도 그리워하죠. 예수를 믿고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한계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저 지평선 너머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감도 안 잡히고 추측도 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감지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맛을 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맛을 보느냐. 문제는 나의 삶에서 시달리고 또 휘말리고 그리고 정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의 그 나의 괴로움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사유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쳇바퀴도는 생각의 순환 속에서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순환 속에서도 우리에게 배움은 있습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경험적 지식도 쌓고요. 학문적 지식도 쌓고 감각적 지식도 쌓고 관계적 지식도 쌓고 다 쌓아갑니다. 지식은 증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존의 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폭을 넓힌다고는 하면서 나를 더 비대하기만 할 뿐입니다. 영양가 없는 비대함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듣고 우리가 읽고 나누는 모든 말씀이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은혜의 나눔들이 나의 이 은혜 이해 죄송합니다. 나의 이해의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래 그거 정말 그래 오늘 그거 참 도움이 됐어 그 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만 있다면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오늘도 나는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만 내 안에 받았구나. 그리고 나를 그것이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만 받았구나. 이렇게 받은 말씀을 은혜 받았다라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그냥 편하게 하고 내 주장을 더 세우는 역할을 한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뭐 남의 얘기만 할 거 아니다. 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제가 딱 보니까 지난 금요일이 제가 이제 게인스빌에 목사로서 온 지 딱 한 띠가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12년, 만 12년 딱 되고 이제 지금 13년째로 들어선 지 이틀 됐는데요. 12년 동안에 제가 돌아보면서 나의 진정한 사고의 전환은 있었던가? 나의 진정한 사고의 도약은 있었던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로 오기 전부터 제 나름대로 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말씀도 가르쳤고 또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참 그래도 요즘 그래도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이다 아마 좀 그렇게 생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낯뜨겁네요.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개인스빌에 왔습니다. 왔는데 과연 나는 그것의 연장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위협이 저에게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특히 목사로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는 말씀 보는 시간 많죠. 말씀 듣는 시간도 많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또 연습하는 시간도 많죠. 또 이것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죠. 또 영화도 공부하듯이 보죠. 여러 가지 정말 다큐멘터리나 강의나 뭐 좋은 유익한 것들 정말 너무나 많이 듣고 정리해 놓은 거 제목만 정리해 놓은 것도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꼬라지냐? 지금 그거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12년 지났는데 그 정도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게 있어서는 제 진정한 삶의 방향,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추측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제게 열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 속에서 제가 그것을 싫지만 수용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도수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2006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6년. 아, 그래. 그때 나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그냥 품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계가 그냥 나의 세계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건 네 거다, 네 몫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열어주신 복음의 생명의 세계는 아, 나의 생각을 바꿔놓기에, 나의 사유를 전환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상대와 대화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할 때 나랑 맞지 않는 말, 도무지 아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도무지 뭐 반대하는 것 같고 또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할 때 피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엄청납니다. 빨리 잊고 싶죠. 근데 그것은 괴로움을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의 목적지는 자기 동굴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피해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갇혀버리는 바로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태를 빚어내게 됩니다. 괴로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싫은 느낌이 팽배하고 자존심이 막 깨지고 상하고 나의 치유의 그 불능의 약점이 막 드러나고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이 순간까지도 내가 고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좌절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품고 성경을 펼쳤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의 이런 삶의 괴로운 문제,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 싫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안고 그래도 나 하나님께 한번 희망을 걸어볼래요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됐다. 내 인생 끝났구나. 아,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나 됐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습니다. 창조가 과학적입니까? 뭐합니까? 뭐 그게 꼭 24시간 하루입니까? 이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무성한 생각 속에 우리 생각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를 괴롭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빚어졌던 어떤 그 세계도 아니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그랬던 어떤 이상적인 세계도 아니고 제3의 세계가 내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나의 사유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열리면 나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강도를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나 작게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많이 체험했든지 체험이 적었든지 간에 지금보다 조금 더 그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활력을 발견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변화되겠다, 뭐 난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5분이면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15분. 그대로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괴로움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강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더 비대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별 변화와 성숙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옛날에 반응하던 대로 똑같이 반응하고 있고 옛날에 싫어했던 거 똑같이 싫어하고 있고 옛날에 지겨웠던 거 지금도 똑같이 지겨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의 전환과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내가 좋을 때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대가로 지불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도약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실 때 그냥 나를 편하게 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좀 더 넘어서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에 저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갈급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을 그냥 무성하게 돌려가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면서 사는 삶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닌 제3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세계가 오늘 저희들이 펼치는 그 말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그 괴로움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지극히 큰 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의 세계가 살아서 생동감 있게 나의 마음과 골수와 생각을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